제9장 구원받는 방법은 믿고 율법을 행하거나 믿고 선행을 갖는 것이 아님.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사람이 행한 바가 죄에 지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책망하고 비추며 우리에게 영접할 능력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얻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미 그분이 예비하시는 것을 사람 앞에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속 역사를 이루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속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속죄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대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주신 것이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 편에서 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편의 것들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에서 구원받는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의 사상이 삐뚤어졌으며 인간의 육체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 외에 다른 구원받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약에서는 115차례나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며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15군데 외에도 35군데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말한 믿음은 동사형이고 두 번째 말한 믿음은 명사형입니다. 동사 믿음을 사용하여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한 곳은 도합 115군데입니다. 그 외에 명사 신앙을 사용하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곳은 도합 35군데입니다. 그러므로 전 신약 성경에서 적어도 150번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나 그가 한 일이나 무엇을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문제는 다 믿음에 있고 신앙에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과 신앙을 언급한 말씀에 다른 말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믿고 또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한 믿고 나서 어떻게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 후에 어떻게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만 단순하게 믿음을 언급했고 또한 분명하게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결코 믿으라는 이 조건에다 다른 것을 섞어놓거나 혼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눈에 믿는 것 외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사람들이 가장 애독하고 귀히 여기는 책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만일 당신이 열심히 이 책을 읽는다면 이 복음서의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과 구원받고 정죄받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86번이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고 정죄받지 않는 길은 다름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어떠한 일이나 사람이 가진 것이나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음을 충분하고 분명하며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원과 구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계획도 다 그분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임을 본 바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라면 우리 편에서는 반드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원영제님, 내가 손을 내밀어서 당신에게 차를 건네준다면 당신은 결코 다리를 들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에게 준다면 당신도 그 방법대로 받아야 하는 법입니다. 영접하는 방법은 곧 주는 방법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당신은 수화기를 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당신은 그 편지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전해준 방법이 어떠하면 당신의 받는 방법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요, 은혜의 원칙에 따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원칙이라면 우리 편에서는 믿음의 원칙인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 이 둘은 나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영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와 절대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많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많은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에 근거하여 어두워진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학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그러진 마음에서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어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이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어그러진 마음에 의해 어두워진 사상을 쫓아 구원받는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이고 이 구원받는 방법들이 믿을 만한가의 여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히 신약 안에 있는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믿음이라는 단어 밑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다투는 문제는 믿고 안 믿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믿고 율법을 행하고 믿고 침례를 받고 믿고 간증을 한 후에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워진 사상을 쫓아 믿고 무엇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다만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에 있습니다. 믿고 나서 또 무엇을 추가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님.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이 믿고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믿는 것 외에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에 대하여는 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오늘 다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다루었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루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두 권의 책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더러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가 있었을 뿐 아직 범죄는 없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에게 죄는 있었지만 아직 범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죄를 범죄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의 죄로 범죄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가령 성질이 고약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품은 매일 집회소 담벽을 따라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는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이같이 걷습니다. 그는 매주, 매달, 매년 이렇게 합니다.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성질과 성품과 생명 안에는 문덕리 뒤쪽에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보지만 그는 잘못된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때 가서야 그는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만일 내가 두 개의 붉은 비단띠를 가지고 하나로는 이쪽을 메고 다른 하나로는 다른 쪽을 메었다 합시다. 이튿날 그는 지나가지 못하도록 두 개의 비단띠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습관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하고 그의 생각 속에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앞에는 두 개의 띠가 있습니다. 두 개의 비단띠를 보면 색상도 좋고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아름답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두 개의 띠를 끊고서 지나갑니다. 그럴 때 그가 어제 지나간 것과 오늘 지나간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지나간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범죄함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갈 때 여기에 범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완전하고 선하며 의롭고 거룩하며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충만하고 사람 속의 어떠함과 밖의 행위가 다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에게 죄는 있었지만 아직 범죄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으로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범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범하면 당신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 그는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몰랐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은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로운가를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륜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의 사상은 율법으로 충만하며 사람은 자기 속에 부패한 것이 충만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육체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리어 율법에서 의를 찾으려 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은 의지할 데 없는 존재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규례들을 보고서 이것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의를 얻으려 하고 생명과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9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모든 입을 막고 말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당신은 율법의 본뜻이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님은 매우 분명합니다. 구약 때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예표로서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속전을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의문에 속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신약에서 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가를 예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입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예표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이러한 의문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바리새인은 한 주에 두 번 금식하고 항상 그가 얻은 것에 십일조를 드렸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그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신 목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는 믿어야 하지만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 안에서 삭제할 수 없는 교리이나 추가로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충돌되는 일이고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와 같습니다. 천당과 지옥의 차이만큼 예수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이 언급했습니까?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이나 성령이 신약을 읽은 사람이 다 유대인은 아닐 것임을 알았고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적은 수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는데 대체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오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유대인은 실험용 흰 쥐와 같다.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사약이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인체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실험용 흰 쥐에 주입합니다. 만약 주사를 놓았는데 흰 쥐가 죽었다면 그 주사약은 인체에 주입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사를 놓은 후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인체에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내복약을 먹을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먼저 실험용 흰 쥐에게 먹입니다. 만일 복용이 가능하다면 그 약은 쓸 수 있게 되고 만일 복용할 수 없다면 그 약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병균을 실험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실험용 흰 쥐에게 효력이 있으면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게 효력이 없으면 사람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주 공경하는 뜻으로 말하거니와 유대인은 바로 이러한 실험용 흰 쥐로서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에게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다. 유대인에게 효력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유대인을 시험해 보셨는데 만일 그들에게 효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에게도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시험하기 위해 세상에서 뽑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은 온 세상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며 모든 혈기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람인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자요 육체에 속한 자임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친구여,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아담과 그의 자손과 그의 족속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을 죽이고 제거하며 아담 족속을 멸절시킴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족속이 되게 합니다. 새 족속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새 족속에 대해 율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 뒤에 어떠한 종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의는 육체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자손과 아담의 족속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뜻이 아니요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만분의 일의 지위라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아담이 죽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성질을 뒤집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담 위에 세워지거나 옛 창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새 창조 안에 있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앞에는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룹과 화염검으로 지켜야 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 그가 생명나무로 돌아가 그 과실을 먹기 위해서는 그룹의 심판과 화염검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은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면으로 범죄의 씨앗을 받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구원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교는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리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당신은 살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당신은 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을 보게 되며 그 반면에 신약에서는 사람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지킬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안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이제 위험한 것은 만일 우리가 믿음과 율법을 섞어 놓으면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뒤집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아담은 즉시 지위를 얻게 되고 육체에 속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제거하셨고 그분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람이 만일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는 근본적으로 신약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지위를 얻었다면 육체 또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에게 아무런 지위가 없고 그 지위가 근본적으로 이미 제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할 때 율법을 폐하게 되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이것을 행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행하고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지킬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의가 있다면 당신은 상급을 얻게 되고 이것은 곧 당신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두 번째 요구가 있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한면으로 율법은 사람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다른 면에서는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벌로서 죽음을 요구합니다. 무릇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원칙상 지키는 것으로서 사람에게 의를 요구하고 그 반면에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정죄되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에는 교통규칙과 같은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가령 밤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에는 헤드라이트를 켜야 하는데 켜지 않는 사람은 60센트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즉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과 켜지 않은 사람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헤드라이트를 켤 필요가 없고 벌금을 낼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요구 중에 하나를 만족시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헤드라이트를 켜므로 율법을 지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면 그는 60센트를 냄으로써 율법을 지킵니다. 오늘의 문제는 인간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행해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사람 중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한 조항만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며 다만 한 조항, 탐심을 내지 말라를 언급합니다. 탐심은 원문에서 욕심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연이어 생길 때 자기는 욕심을 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자전거의 헤드라이트는 켜지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헤드라이트를 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라이트를 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헤드라이트를 켜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곧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주 예수로 인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최선을 다했으니 저를 벌하지 마옵소서. 무릇 주 예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폐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한면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한면으로 율법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면으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고 또 한면으로는 60센트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헤드라이트를 켰습니까? 만일 켰다면 도로에서 떳떳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헤드라이트를 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60센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주 예수님이 이루신 바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형벌을 받았으며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벌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미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것과 동일합니다. 헤드라이트를 켠 사람이 자유한 자요 형벌을 받은 자도 자유자입니다. 오늘 만일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과 똑같은 칭의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구원은 율법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십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율법은 우리에 대해 요구한 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결코 당신이 믿음과 동시에 율법 행하는 것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은 것은 60센트를 낸 것과 같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헤드라이트를 켠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60센트를 내고 또 헤드라이트를 켜야 하는 법이 없습니다. 60센트를 냈다면 무엇 때문에 또 헤드라이트를 켜야 합니까? 만일 헤드라이트를 켤 수 있다면 60센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믿음의 도가 있다면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있다면 믿음의 도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이 약하고 극히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기로 합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는 어떤 사람이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은 매우 강합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 예수를 믿고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죄인으로 나타나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병에 걸렸을 때 10일 동안 어떤 의사의 진료를 받다가 병이 여전히 낫지 않아서 다른 의사를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면 나는 다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바울은 내가 주 예수를 믿고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면 주 예수님이 나로 죄를 짓게 하는 자냐고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약에서 바울은 수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성구이고 영어로 번역하면 갓포비드로서 바로 고서에서 말하는 하늘이 금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이 이것을 금하고 거절하며 하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추가할 수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형제의 분명한 한마디를 볼 수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은 결론을 짓는 말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문제이고 율법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믿음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만 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 사람에게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음 두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즉,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요 믿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써도 아닙니다. 믿음의 율법을 섞어놓는 이것이 보편화된 첫 번째 부류의 오류입니다.